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4절이 나타나 있지 않죠? 4절을 그 다음에 6절, 2절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4절 그리고 6절 그렇게 두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였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였으되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강구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6절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 그가 성육신하시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제물들이었으며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속사역의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지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그 모든 과정들을 잘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디까지 살펴봤는가 하면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끼어들어 있는가 하면 우리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8장 4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썩지 않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사실만 언급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소위 지옥강하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8세기에 나타난 사도신경을 보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이 말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내용이 거기에 삽입되었는가? 그것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3장 19절 신약성경 381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뒤쪽 부분에 베드로전서 4장 19절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19절 20절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3장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은 바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6세기 천주교가 트렌트 종교회의라고 하는 이 종교의 회의에서 만든 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에 그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가셨다. 거기에서 지옥에 머물러 계셨으니 그의 육체가 무덤 가운데 계셨던 그만큼, 무덤 가운데 얼마나 머물러 계셨죠? 3일 동안 계셨죠. 그 지옥에, 그 육체가 무덤 가운데 계셨던 그만큼 바로 그 지옥에 그 기간 동안 머물러 계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연옥이라고 하는 장소 이외에 지옥의 가장자리에 두 장소가 있는데 하나는 유아림보, 하나는 선조림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유아림보라고 하는 것은 영세를 받지 못하고 죽은 영아들이 가는 장소를 가리켜서 유아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조림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완전한 구속의 날까지 기다리는 장소를 가리켜서 선조림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둘, 다시 말해서 유아림보와 선보림보 중에 이 선조림보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내려가셨던 바로 그 음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레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죠. 몸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영은 이 선조림보에 내려가셔서 구약 백성들을 풀어 해방하셔서 하늘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음부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무슨 변명을 했는가? 그럴싸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음부로 내려간 그 장소가 낙원이라는 거예요. 왜 낙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은 다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는데 예수님이 음부에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음부가 낙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 주장이죠. 이 림보 교리를 수호하다 보니까 이런 궤변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낙원이라고 하면 낙원에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하고 함께 있잖아요. 그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가 지금 주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바로 그 장소가 낙원인데 뭘 주님이 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다 낙원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공허한 약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낙원은 장소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지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장소적 의미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박합니다. 어떻게 반박하는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달리 비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물질은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설득력이 좀 있죠? 영혼은 비물질이니까 뭐 굳이 어떤 장소에 갈 필요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은 어느 면에서 보면 맞아요. 영혼은 비물질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비물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영혼이 무한하다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편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죠. 그런 것처럼 영혼도 그렇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도 분명히 장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그 천사도 영적 존재이지 않습니까? 몸이 없는 영적 존재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파송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한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가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처럼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궤변들을 늘어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지옥 강화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사도 신경에 고백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 첫째로 예수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라는 뜻이고 둘째로는 죽음의 상태에서 자기 비하, 낮아지심의 극치에까지 내려가셨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셨다는 이 지옥 강화 교리는 성경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시작된 날이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선재하고 계셨죠. 예수께서 2000년 전 12월 25일 날 그때 존재가 시작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따라서 이미 선재하셨던 그 예수님이 노아시대 때 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해 구절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장 6절을 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 말씀 역시 또 우리가 해석하기 상당히 곤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옥 교리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는 자들,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성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천국으로 가는 이런 식의 교리, 즉 근거에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전후 문맥을 쭉 보시면, 자, 여기 1절부터 보세요.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러면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죄들을 지었던 것, 이것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중생한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런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전에 우리와 함께 입을 맞춰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외신 자에게 직고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결국 이 말씀은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 믿고 죽었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으면 복음의 시급성은 우리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뭐 죽고 난 다음에도 뭐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애써 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이 고백이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4년 전에 살펴봤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44문답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왜 이 고백을 사도신경에 포함시켜 놓았는가? 개인적인 위기와 유혹의 때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또한 그 이전에도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감당하심으로써 나를 지옥의 고뇌와 고통에서 구원하였음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이 고백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문자적으로 정말 지옥에 들어갔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예수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깊은 자기 비하에 자기의 그 낮아지심에 그 깊은 부분까지 내려갔다라는 이 사실을 은유적으로 문자적이 아닌 은유적으로 언급하기 위해서 음부로 내려가시다라는 고백을 사도신경에다가 포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빼버렸는가? 원래 사도신경은 한 3, 4세기부터 발견되어 온 것인데 거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8세기부터 지옥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본을 버리고 왜냐하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은 빼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에는 이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나타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 내용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천주교인들은 이 교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분이 3일 만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였습니다.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최소한 7번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나타나였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였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나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도마가 빠져있었던 의심하는 도마가 빠져있었던 10명의 제자에게 가룟유다는 자살했으니까 그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11자들에게 또 나타나시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개바에게도 보이시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500명에게 일시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최소한 7번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부활의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바로 이 부활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되면 열심히 놀러 다니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 의미가 뭔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분께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왜 우리가 고백하는가? 그 근거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는 했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살아나지 못하는, 자신도 부활시키지 못하는 자가 어찌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구속 역사의 완성입니다.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곱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물론 성육신 사건,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여자의 몸에서 성녀로 잉태되신 이 성육신 사건도 물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그런 증거가 되겠지만 그 중에도 이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로마서 1장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랬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래서 결국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바로 메시아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예수께서 드리신 대속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헌납하신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근거를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죠.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언제죠? 대속죄날 7월 10일 날 1년에 딱 한 차례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성소,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갔던 제사장이 살아나오지 아니하면 그 제사는 헌납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을 가리켜 에봇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에봇의 가장자리에 뭘 만들었는가? 뭘 만드는지 아세요? 방울을 만들었습니다. 뺑 돌아가면서. 그래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죽지 않고 잘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방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살아나왔다라고는 자체가 뭐예요?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면을 받은 것에 대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십자에서 자신의 몸을 영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리시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의 제사를 우리의 죄에 대한 화목제로 받으셨음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칭의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칭의가 뭐지요? 칭의가 뭡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시네요. 칭의가 뭡니까? 찬호한테 물어볼까요? 칭의가 뭐예요? 네. 대답을 하긴 했는데 좀 크게 대답을,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담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치는 거죠? 네. 칭의라는 것이.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신분상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 의인이 되었음에 대한 확증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의 근거를 어디에서 발견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큐티를 얼마나 했는가?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가. 내가 공예배에 빠지 빰 얼마나 빼먹었는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 만약에 그것을 우리의 의롭다함의 근거로 보면 여기 의롭다함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다함의 근거는 우리 바깥에서 찾아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이 왜 주일입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인 것이지. 네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중생을 보증합니다. 거듭남, 중생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게 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하려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휼을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중생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생의 근거, 우리의 거듭남의 보증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성화를 보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신자의 성화, 성화가 뭡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난 이후에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지요. 성화와 연결을 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살아나실 때 의에 대해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죄로부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연합되어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그 삶의 근거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효능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부활 사건은 우리로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물론 구약 시대 때도 보혜사 성령이 계셨지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라야 성령이 오실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구속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사건이었지요. 성령님은 죄 많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체로 볼 때 인간의 죄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없이는 성령이 강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언제 강림해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후에 그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원래는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성령이 떠나갔지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뭐라 그러지요? 이제는 인간이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할 수 없었다고 창세기 6장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우리를 떠난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죄 문제를 처리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2절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언뜻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사건은 창조기사를 다시 재현하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가리켜서 흔히 제2의 창조다, 재창조라고 이야기하지요. 재창조사역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의 부활로 창조시에 주어졌던 성령, 떠나버렸던 성령이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일곱 번째는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라보니요 하면서 예수님 몸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붙들지 말도록 만류하셨죠. 왜 만류했습니까? 붙잡으면 날아갈까 싶어서? 그게 뭐예요? 부활 이후에 부활체 몸으로는 더 이상 이전에 너희와 함께 했으니 물리적인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 본다는 사람도 있죠. 네.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자꾸 뭐 눈으로 뭐 보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결국 부활하사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함께 있겠다는 이야기인가? 인성을 가진 그 몸으로 함께 있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리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인 것이죠. 응? 우리와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할 때 한 영혼이 변화되고 회심케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그렇게 고백하지요. 승천.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이미 그 소요리 문답을 다 살펴봤지만 구역 모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누죠. 비하, 승귀 이렇게 둘로 나누죠. 비하라는 것은 뭡니까? 낮아지시는 것이죠. 성육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땅에 묻히시는 것. 이게 비하지요. 그 다음에 승귀. 승귀는 뭡니까? 이제 그 비하의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상태인데 세 가지로 설명하지요. 첫째는 부활, 둘째는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 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를 이제 한번 보십시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랬습니다. 결국 이 말은 실제적으로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고백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루터파 교회 있죠? 루터란 처치? 루터파 교회에서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예수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습을 더 이상 나타내지 않을 뿐 실제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이전에 눈에 보이게 임재했던 가시적인 임재 방식은 철회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임재 방식은 철회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그런 상태로 임재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찬론이 바로 이제 이것에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루터파 교회는 흔히 공제설이라 그래요. 공제설. 공제설이 뭡니까? 주님의 몸이 떡 위에, 떡 아래 실제 함께 있다는 거예요. 꼭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한가 하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우리는 실제로 장소적으로 이동했다고 보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편재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어디에나 다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소적으로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가시적인 하늘 위에 존재하는 삼층천의 세계, 사도 바울이 갔다는 그 삼층천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 사실을 실제 우주 공간 위에 존재하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어떤 그 위험의 상태에 거했다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런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실제로 하늘에 삼층천의 세계에 가지 않고 이 세상에 편재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지상에 다시 보내신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이 약속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이 되고 맙니다. 이미 와 계신데 편재해 계신데 뭘 또 재림해요. 여기 이미 와 있는데. 그러니까 재림교리를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게 되어버리는 이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루터파 교회처럼 예수께서 편재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승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다고 고백합니까? 하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오른편에 진짜로 딱 앉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구한 위엄과 통치권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주 그 가까운 사람,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수종을 드는 사람을 가리켰네. 오른팔이라 그러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되게 어디에 앉힙니까? 자기 오른쪽에 이렇게 앉힙니다. 명예와 권력에 있어서 자신과 그 비슷한 그런 명예와 그런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오른편에 앉히죠.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모친 바세바를 어디에 앉혔어요? 오른편에 앉혔다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의 모친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을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 말은 그냥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통치와 권세를 우리 아들에게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편에 좌정한다,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높이 들리셔서 세상의 모든 권세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고 세상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권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죠? 우리는 그 힌트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스데반이 눈이 열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서 계셨습니다.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겠습니까? 신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도록 하나님께 지금 중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타나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끊임없이 자기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되게 해달라고,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천상에서도 성부 하나님에게 자신의 죽음의 능력, 자신의 그 십자가의 효력이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는 그들에게 끝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중보기도, 주님의 이런 간청이 실패하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흔들리고 맙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는 이런 삶을 살아도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요, 성령님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또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지요. 주님께서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너를 가지고 놀 것이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여 노니 네가 돌이킨 다음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랬지요. 결국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효력이 드러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자기 길로 가버리고 말고 베드로는 똑같이 가룟 유다처럼 부인했지만 그는 회복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역을 천상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미래의 일이 아직 우리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내가 과연 공산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칼을 들이대면서 총을 들이대면서 네 정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죠. 솔직히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다,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대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우리가 끝까지 구원 얻도록 하늘 우편에서 완전한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한 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누려왔다. 특별히 그가 성육신하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을 가리키죠. 성육신하시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제물들이었으며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입니다. 그럼 2000년 그 전에 살았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런 구속사역의 효력을 어떤 방식으로 누렸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상징과 예표들, 절기들, 제사제도, 희생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약시대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똑같은 성질의 이 구속의 은혜를 그들도 역시 받아 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바로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게 대해서? 자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그때 신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바로 그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구약은 율법시대라 그러고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곳곳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바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든 레위기를 보든 민수기를 보든 어디를 보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그러면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를 어떤 방식으로 소개합니까? 이미 제가 뭐 다 말씀드려서 이것을 가지고만 해도 사실은 뭐 몇 시간 설교하지요. 여인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야기나 그 다음에 어린 양, 범죄한 죄인 대신에 어린 양이 죽는다든지 그 다음에 원래 이삭이 번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양을 예배하신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안식년이라든지 희년.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7749 안식년 7분이 지나고 50년이 되면 모든 기업들을 다 돌려주잖아요. 땅들. 그렇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말씀을 찾아 읽으셨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찾아 읽으셨다. 그게 뭐예요? 주께서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 이 은혜의 해가 뭔가? 희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팔아먹었던 토지들이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고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다 자유인이 되는 이런 사건, 이것은 결국 죄에 얽매여 살던 자들이 참된 자유함을 누릴 것에 대한 예표였지요. 바로 그런 절기들이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업 무르는 제도 아시죠? 기업 무르는 제도? 친척이 대신 그 기업을 사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분이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우리의 맏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우리는 다 재산을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맏형이신 우리의 친척이신 그분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잃어버렸던 유업을 대신 사주신 것. 이런 기업 무르는 제도, 룻기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기와 규례, 이런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구약시대의 백성들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그들도 받아 누렸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으로 우리 안에 견고해져서 그 어떤 세상 철학과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저 신앙생활 하느라 바쁘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래야 해서 참으로 무지함 가운데 맹목적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이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신구약의 일치성을 우리가 잘 성경 안에서 확인하여서 성경 어디를 펴든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말씀을 발견하고 참으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에 대해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지식 가운데 이르기를 소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열매로 증거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되는 종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